시편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 시편 42편 1절로 2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32페이지 정도 될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짧기 때문에 다음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하나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나 저는 오늘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시냇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마름, 인생의 갈급함,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오마름이 없고 갈급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참 행복과 자유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인생의 참 시냇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시냇물을 마셨을 때 그 사슴이 만족한 같이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의 원리와 비결,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알고 듣고자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연락이 없던 사람이 저에게 갑자기 연락을 해서 너 나 아니? 나도 너 아는데 그럼 제가 그렇습니다. 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아 당연히요 오랜만입니다. 그러다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부를 나누면 일반적으로 참 오랜만에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전화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런데 나한테 좀 뭐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다 딱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의 릴레이션십,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을 통한 이해되실 이런 문제보다는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그런 전화를 받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평소에 아무도 평소에 내가 어떻게 뭘 하고 사는지 개인적인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물론 도와줄 때도 있었고 형편이 안 되지 못 도와줄 때도 있고 좀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마음의 중심에는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던 사람이 자기가 뭘 하게 되고 자기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갑자기 전화해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 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했는데 그저 나 때문에 전화를 하고 내가 보고 싶어 전화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뭔가 요청하려고 전화를 할 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떠신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는 남녀가 있는데 이건 꼭 비단 결혼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관계를 제가 비근한 예로 지금 이 그 결혼에 하려고 하는 이 남녀를 비근한 예로 드는 겁니다. 자, 결혼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앉아있는데 서로 머릿속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가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서 뭘 뜯어먹을 수 있을까? 얻을 수 있을까? 또 반대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손해를, 어떤 손해를 볼 것인가? 이러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과 내가 손해볼 것을 해서 머리를 생각합니다. 안전은 있지만 머릿속에 그런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순수하게 결혼을 하거나 사랑을 해보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이런 사람.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라고 생각하시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나랑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리고 내 자녀들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저 사람을 결혼해서 무엇을 나한테 내가 유익을 보고 내가 저 사람과 결혼을 했을 때 내가 뭐가 손해를 볼까 그것을 일일이 따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결혼을 하겠습니까? 내지는 결혼을 하라고 권유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NO!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할 때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얼굴도 그렇게 예쁘지 않았고 몸매도 그렇게 해서 뛰어나지도 않았고 제가 봤을 때 뭐 힐러리처럼 미남이 뛰어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여인을 봤을 때는 가장 예뻐 보였고 몸매도 가장 좋아 보였고 가장 뻑뻑해 보였고 이름도 좋았기 때문에 저는 그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 뭔가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어먹을 것 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나는데 갑자기 한국말 생각이 나는데 뭔가 이 취할 것 이런 것을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풀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게 인간관계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뭔가 은혜나 축복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들을 생각하니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전혀 이런 것처럼 주지 않아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냐고 어떤 축복을 하냐고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으십니까? 인간관계나 신앙에서 이러한 순수성은 동일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하고 크게 외치세요. 너무 그 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좋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좋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분 자체가 좋아요. 그분 자체가 너무나도 즐거워요. 그분 자체가 너무나도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분 자체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주실 은혜나 축복이나 그분을 믿으면 안 믿은 것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더 낫지 않나 어차피 뭐 어떤 사람은 너가 안 계신다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할지 모르지만 어떠하니 하나님이 계시면은 네 어떡하구나. 그러니까 안 믿는 것보다는 그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쓰셨던 동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나오는데, 그걸 말하면 하나님 자체 그분에게 관심이 많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탁월하게 살았다고 하는 동일한 공통점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본문에 이 시를 썼던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영어로 보면 펜트가 뭡니까? 숨은 가구의 헐떡이에요. 여러분, 숨이 갈 때 헐떡이, 왜냐면 운동을 했든지 많이 뛰었든지 해가지고 동물이 뛰었든지 아니면 사람이 운동을 하든지 하면 엄청난 갈증이 있죠. 목이 막죠. 그만 숨이 가고 헐떡이. 그럴 때 뭐냐면 물. 물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이 마른 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거죠. 물을 갈급한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펜스. 여러분, 이런 심정이 있으시나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분 자체를 더 알고 싶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임재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 갈망함이 목마른 사슴과 같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리펜트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심령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2절에 하나님을 갈망한다. 이거 thirst라고 목마르다. 이걸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좋은 릴레이션십을 맺겨서 영적인데,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하여 여러분 이러한 thirst라고 하는 갈망함, 펜트라고 하는 이런 갈급함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냐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항상 주 초가 되면은, 이번 주에 하나님 속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나 이 심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라고 저한테 인도한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저는 누구를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저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모릅니다. 우리 직전의 가운데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분을 추구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외의 사이드,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나 그 외의 것들에 관심이 많은데, 자기 다만, 자기 성공, 자기 축복 이런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 그분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것이라고 믿어보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교훈을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분,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죠. 이 몸, 바디가 있고 이 몸 안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분설을, 인간으로는 말할 때 삼분설을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 이게 삼분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영과 혼이 몸에서 함께 떠나고 그 다음에 연대관계가 깊기 때문에 성경에서 영혼을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요, 이 우리 몸 안에는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 인간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몸 안에는 영혼이 있죠. 영혼. 이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바디는, 이 몸은 음식을 갖다 집어 넣어주고 옹알을 때 물을 넣어주고 그러면은 옹알음도 그다음에 해소되고 배고픔도 해소되고 그다음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 이 몸 안에 있는 이 영혼의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분명히 영혼이 있으면 알 겁니다. 왜냐하면 그 뭔가 사람이 이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냥 먹을 것만 있고 먹는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고 뭔가 진리를 생각하게 되고 이런 게 바로 내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이 영혼의 문제.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는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몸은 뭐 재미있는 TV를 보고 막 자극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맛있는 걸 먹고 취미 활동을 하고 그러면 이 몸이 막 즐겁고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냇물, 이 영혼의 시냇물, 이거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God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게 이 목마른 상성의 신의물을 갈고해서 그 신의물을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 지구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누구를 만나주고 어떤 사람을 터치해주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의 만족감, 평화, 안식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져주죠. 그 다음에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갈급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채워보려고 돈으로도 해보고 명예로도 해보고 나름대로 뭐 소유물로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넓은 집 좋은 차 이것저것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그런 걸로 안 채워지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라 버렸습니다. 전도서 3장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상고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는 고문이라고 하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했는데 이 영혼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근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데 이 영원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만나주지 않고 채워주지 않으면 인간의 이 갈급함, 인생의 진정한 원만함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서 그 신앙인들 간증 내지는 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들은 간증이나 그런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갑자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 찬양 제목이 뜨는데 그 밑에 가수 남진이라고 뜨더라고. 혹시 젊은 사람들 남진 가수라고 아세요? 작은 정원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과 함께 한 번은 살고 싶니까? 그 노래 불렀던 남진 씨 보세요? 저는 남진 씨가 그 살았던 그 고향, 목포 그 동네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남진 집도 맨날 지나갔고 아버지가 사업했던 사업장도 봤고 근데 이 남진 씨가 간증을 하는데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자기가 이때도 누려봤답니다. 그리고 돈도 가져왔던, 명예도 누려봤던. 그런데 그가 최근에 예수님을 만나서 집사님이 됐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이 이것저것 그런 세상 걸로 저기는 게 다 채워줄 때는, 하면 할수록 더 안 채워주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그 기쁨, 진정한 기쁨이 자기 속에 있더라. 그러면서 그가 특성을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양하는데 막 그 찬양 듣고 쓰고 있는데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이게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더라.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더라. 여러분 일찍이 이런 삶들을 다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삶을 안 살아본 사람 그래도 나는 돈이라도 만져보고 명예도 누려보고 인기도 누려보고 그리고 다 해보고 나도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미 그걸 해본 사람들이 그건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때문에 사람들이 꼭 거기를 가려고 하는 이 인간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우리 초대교회에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영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그 영혼의 그 덫이 만들어주신, 채워주시면 주시나요?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하고,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만 추구하고,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체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삶도 훨씬 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분 자체보다는 항상 하나님이 뭘 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이거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데 나한테 얻어먹을 것만 관심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나님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좋으시죠?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추모하는 삶,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관심 있는 삶의 특징 열 가지 그리고 원수를 엄청 길 것은 아니요, 논란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들 두 번째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 그리고 결론에서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을 쓴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원인과 해법,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그분 자체에 관심 있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의 특징은 열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 있고 그분을 추구하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얻어먹을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가 좋으면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언어를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이어서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 그 사람만 보면 신이 나. 너무 좋아서. 이런 걸 가르쳐서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삶의 특징,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어. 마태복음 22장.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면 사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는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죠. 뭐하고 너는 재치기와 사랑은 숨길 수가 없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그분 자체에 관심 있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열 가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주어에다 열심히 받아쓰시고 각 한 가지마다 10점씩을 줘가지고 1번 8점, 2번 7점 이렇게 총 점수를 여러분 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다. 돈도 하나님 밑에, 내 명예도 하나님 밑에, 내 건강도 하나님 밑에, 내 야망도 하나님 밑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밑에 있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에센스, 본질 하나님. 그분이 되시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살아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여러분이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아멘. 이성 아니에요? 결혼이 아닙니까? 돈 아니나요? 소유 아닙니까? 지식 아닙니까? 행복하게 평화롭게 사는 거 아닙니까? 건강 문제 아닌가요? 자식 잘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 가장 중요한 관심, 핵심 가치가 예수가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삶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분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5편 9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솔로몬 말씀했듯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야말로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고백을 했던가요? 내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했고 외양간에 뭐 이것들 아무 농부한테 식물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니 나는 그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사람,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 그 비관을 하나 될까요? 제가 젊은 시절 때 존경했던 목사님, 그래서 존경하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훈련을 받고 있을 때 밖에 손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굉장히 평소에 이렇게 친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수가 있기 때문에 강 목사님이 교회 안에 스테이지 사셨거든요. 벽보 하나 줘요. 그래서 목사님, 밖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목사님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목사님, 목사님이 방문을 확 열고 나오셨는데 그때 제가 봤어요. 신발장에 신이 없어서 아니 신발장에 신 넣는 곳에 신이 없어서 그럼 한 신발장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보고 싶어가지고 신발 나으시고 양말을 신은 채로 복도를 지나서 마당까지 나가더라고요. 거의 한 20m 이상. 그런데 막 나가는데 본인이 그냥 생각했죠. 본인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이럴 때 꼭 주부들 신발을 신었으면 양말을 안 빨아도 되는데 꼭 우리 남편이 생각 없이 행동해가지고 양말을 빨게 됐다고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 허우를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도 빨고 목사님이 신발을 안 신고 나오시냐고 이랬는데 그 목사님 아 괜찮아 괜찮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목사님이 사람을 참 사랑하더라.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보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아했어. 물론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그 오면 벌써 동네 저 어귀에 나와서 벌써 자식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게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계시죠? 왜 일곱 분이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그분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 뜻이 뭐냐면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삶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사람은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다고 오게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라고 했던 이 말씀의 증거에서 그 사람 모든 삶의 초점이 내 영광, 내 행복,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 저는 우리 안무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임을 확신한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만나질 않는다. 이건요,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나 누구 너무너무 좋아해. 누구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이런 거죠. 그 사람이 10시간 이야기를 해서 앉아가지고 10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10분 정도 지나 있어야 돼. 그 회원이, 야, 우리가 10분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10시간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난 10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돼야죠?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으면, 그 분 자체가 좋으면,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지겹지 않잖아요. 싫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짜 추구하는가? 간단합니다. 우리를 진단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수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10점 만점에, 어떤 사람은 1점 준 사람도 있고, 10점 준 사람도 있겠죠. 여섯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리가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삶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에 되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내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드리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라고 내 가정도 내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거고 내 차도 내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삶이 내 재능도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께 받은 거고 나는 그저 청지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비롯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고 그분을 추구하면 우리는 헌신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인간관계에서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쭉쭉쭉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여러분 저는 카지노에다가 1불도 돈을 갖다 대본 적이 없습니다. 카지노 저는 카지노를 안 좋아합니다. 저는 술집에다 가서 1불도 돈을 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담배를 하는데 딱 내 인생에 500원 투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남자들이 겨울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이렇게 가발을 딱 모자쓰고 가발을 유용하고 가발을 입고 비가 탁 내리면 그때 담배를 딱 면을 샥 하는데 야 저 진짜 벌써 없네. 그래가지고 나도 그 한번 소리라고 하는 500원짜리 담배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은 상태입니다. 담배를 피는데 그때 우리 섬에서 온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저한테 담배를 안 피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나는 나도 담배 어떤 피워가지고 사가지고 똑같이 흉내를 내봤습니다. 왜냐면 처음 담배를 피울 때 깊이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했더니 저는 연기가 눈으로 나오는 것도 몰랐어요. 연기가 막 제 귀로도 나오더라고. 나중에 보니까는 열받지만 연기가 막 머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담배 피우고 큰 사람들 좀 그러지만 저는 그때 담배를 사가지고 한 번 딱 피워보고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500원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다. 건강에도 안 좋고 뭐가 멋있지 뭐가 멋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근데 사람 자기가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은 거기에 헌신을 하게 돼 있어. 물질을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일곱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분을 너무너무 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서 3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아가 그랬거든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지식, 나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 저는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 게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참 믿게 되는 거죠. 여덟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에다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아홉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께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이 그분을 좋아합니다.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헬라어죠. 호람되어. 한국말로 말하면 신전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 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라고 하는 호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조용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런 걸 이렇게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요셉처럼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요셉은 자기 주인 아내가 했지만 그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사실을 안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그분 자체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러한 열 가지의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높은 점수가 나왔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을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럼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무 좋았던 사람을 첫째로 물을 뽑았을 때 저는 첫 번째 떠오르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그 어떤 사람도 추구를 못하더라고요. 다윗. 요즘 큐티할 때 다윗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 사람이냐면 다른 건 다 넣고라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변두리에 있어요.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벌써 그때부터 자기는 죄책감을 가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변두리에 있네. 저 텐트 속에 있네. 너무 마음이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이 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어놓고 그것을 옮기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옮기는 과정 중에 다윗이요 옮겨가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좋은 데서 사는데 하나님은 변두리에 있습니다. 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고 있는 중에 다윗이 본인은 충분만 아니라 레이지파드를 해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 악기 치는 사람 해가지고 앞뒤에서 완전 축제를 열매하는데 본인은 얼마나 좋은지 막 뛰었어요. 막.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이 딱 보더니 자기 남편 보고 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좀 그나마 좀 책통을 지키지 왕이 쫄란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춤을 추는데 여러분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는지 바지가 내려가가지고 이 살이 보이는데도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다윗만 모르는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그분 자체를 좋아했는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초월해버립니다. 옷이 내려가고 있는 것 자체를 초월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분 앞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윗의 가인 옆에 있었으면 저는 다윗하고 같이 옆에서 춤췄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인 옆에 있었으면 저거 목사님 책봉을 지키시지 저렇게 쫄랑대는 그러실 겁니까? 아마 저는 믿어 싶지 않은 거 왜냐면 여러분도 함께 옆에서 춤췄을 것입니다. 아, 안 치시구나. 우리 저기 권사님은 춤을 추시는군요. 두 번째 구약의 노아와 에녹의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노아, 에녹. 여러분, 에녹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고 죄의 그런풍이 밖에서 죄를 짓고 있을 때, 노아 시대 때 그 노아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향락과 쾌락과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을 때, 유일하게 에녹 시대에는 에녹, 그리고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신약시대로 넘어와 봅니다. 하나님을 축복했던 하나님 그분 자체를 봅니다. 여러분, 저는 열두 제자 중에 요한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그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자기 이름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라고 기억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 쉽게 말하면 열두 제자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가 사랑받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평소에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누워서 먹잖아요. 그러면 왜냐면은 더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하니까 누워서 먹고, 그리고 잘 때도 이렇게 자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제자들은 감히 상상도 하거나 상상하거나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거. 왜냐면은 예수님 품속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 주무시고 있으면 사랑하는 여인이 자기 사랑하는 남자에게 여인 속에 품에 안겨서 막 자듯이 요한이 예수님 품속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 주무시면 그 품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가시면 가장 가까이 누가 앉아있냐면 요한. 바로 옆에는 누가 요한이냐? 요한이었어, 요한. 그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 그도 잠깐 도망갔다가 이건 아니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끝까지 못 견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열두 제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고 그분 자체를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가장 오래 사는 제자 중에 한 명이고 또 성경에도 열두 제자 중에 다섯 권이나 성경을 쓰게 된 제자입니다. 다 이거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분 자체를 추구하고 그분 자체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마지막 사람을 예를 들자면 저는 바울을 또 가장 한 명으로 예를 들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을,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자기에게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거는 배설물입니다. 돈 배설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명예 배설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왜냐하면 소유 배설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건강의 문제 배설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위에는 다 그런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취미할 건 배설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 자체를 위해서 그분 자체를 알아가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는 이 영적인 데 관심 있는 거기에 아니면 최고로 그 사람은 훨씬 많지. 그리고 최고로 희열을 느끼는 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 자체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도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는 성경을 13번이나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한 이유 때문에 유럽이, 전체 유럽 전체가 예수님께 돌아와 유럽을 복음화 만들었던 그 시작점에 바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하고 그분 자체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삶의 중심이 되어주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진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 위대하게 쓰시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하나님한테 축복받기 위해서 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아니더라고. 그분 자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영적인 데 축복 관심을 가져야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는 더 축복해서 쓰시고 더 축복하는 것을 성령께서 나타나는 모습이면 이거야말로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하와를 보십시오. 그 하와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악과에 관심이 있었죠. 하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외에 그 나머지 것들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되냐? 간단합니다.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그런 사람을 찾아갑니다. 너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을 추구하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가 관심이 있다고 딱 그걸 통해서 믿기원이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탄이 바로 찾아옵니다. 사사시대 때 보십시오. 여호수아 시대 때 그때 많은 어른들 그리고 여호수아 있었을 때 그들은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 때와 그때 그 장로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새 그 뉴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태어났는데 그 세대는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관심이 많다가 갑자기 한 세대가 넘어갔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분 자체를 추구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의 사사기에 말하자면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그분 자체 영적인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잊지 마라. 나 자체를 잊지 마라. 가난한 사람 절대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호세아 시대, 여왕이 여기 뭐냐? 분열한 시대죠. 호세아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망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없으므로 망한 거였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 이 분열한 시대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부터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한 이유가 뭐냐?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들이 신앙적으로 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 신앙적으로 망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 엘리의 두 아들은 홈리와 빛나왔습니다. 이거 제사장의 아들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임명도 받았어요. 홈리와 빛나왔어. 그런데 엘리의 이 두 아들 홈리와 빛나왔으면 하나님께 아무 관심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든 것 좋아. 어디 놀러 가라면 아주 옛날까지 목숨 바쳐서 다닙니다. 먹으라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취미하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홈리와 빛나왔으면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 문제 아니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지도자 엘리 제사장의 사사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사사로 싸웠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사로 인정되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랬다면 어떻게 됩니까? 홈리와 빛나스는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 집안 사람들 다 멸절시키고 사무엘을 들어서 선지자로 세워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첫 선지자 시대가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빨리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그분에게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쓰십니다. 다른 사람을 써버립니다. 내 관심 없다면 너 관심 없구나 나한테. 그럼 누가 관심 있지? 딱 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못 배웠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 재능도 별로 없어. 그리고 예수님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먼저 믿고 어땠는데 나름 잘못을 하는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너무 관심이 많아.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었었습니다. 사울을 제끼고 다윗을 쓴 것 보세요. 홍려와 비마스를 제끼고 사무엘을 쓴 것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법칙입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그는 2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20년이 지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부가한 나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여인을 두건가 그리고 친명의 예의를 두고 부가한 나라를 만들고 많은 주변의 나라들을 하려고 이렇게 조세를 마치하고 공부를 마치기라도 세금도 내게 하고 와 인기 명예 치에 하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솔로몬은 어떻게 되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관심이 없을 때 타락과 범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마지막 중요서 도문은 왜냐하면 여러분 열두 제자를 보십시오. 열두 제자를 보면 여러분 열두 제자들이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불렀을 때 3년 동안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형편없는지 저도 한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들이 혼자라 누님 셋, 여동생 셋이어서 저도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형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열두 제자들의 성령의 모순과 성령의 강림한 이후에 제자들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그분 자체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장관들을 해먹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가끔 500년이나 700년의 기적을 베푼 거 보니까 하!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는 건 부드럽겠네. 하! 그래 예수님이 이제 한 자리에 치면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요한과 야곱은 엄마가 치마다를 상관해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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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왕이 오시거든요 우리 두 아들 부탁합니다. 어휴 막 치마바람까지 날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두 제자 중에 돈에 관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열두 제자들한테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열두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다시 침민돼서 거주에서 이렇게 회복돼서 독립할 것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내용들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 때 예수님 열두 제자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쓰임을 받을 때는 뭐냐면은 예수님 그분 자체 관심과 그분 자체 예수님 바라 봤어. 이분이 진짜 메시아고 진짜 왕이시고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의 주님이시네. 우리가 그들 그때 딱 그들이 주님께 대한 관심을 하고 나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그분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깨었다 죽어나 죽었다 깨어나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깨었다 죽었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하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한참 하다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에이든 토저가 하나님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왜 영적인 냉랭함이 시작됐나 했을 때 그는 영적인 냉랭함이 시작된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휘장이 존재하고 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막아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휘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여전히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제거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는 휘장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휘장의 문제를 그는 어떻게 언급하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워낙 그런데 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휘장에서부터 쭈꾸까지는 분향단과 떡상과 그 다음에 축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밖에 경험을 못한다는 거예요. 떡상, 금향단, 금촛대 여기까지밖에 경험을 못하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본 적도 없고 할 수 없고. 그런데 이 떡상이 뭐예요? 떡상 말고도 떡이잖아요. 떡상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주일 예배 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듣긴 합니다. 좀 많았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면서 말씀 나름대로 떡상 생명 양식 나름대로 듣습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제 사람 다 성소에도 들어갔잖아요. 에이, 표정이야. 그 다음에 금향단. 금향단은 그 뭐냐 이 향이 이렇게 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 신학시대의 기도를 의미하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다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과 예측한 게 있잖아요. 기도하고 합니다. 다 성소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떡상 기도. 그러니까 촛대는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쟤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가끔 그런 사람에게는 빛을 열어가지고 갈 길을 안내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소 안에서 떡상! 금향단, 금촛대, 생명의 양식, 기도, 그 다음에 진리의 빛. 이것 외에는 하나님의 완전히 통치 속으로,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은 해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코너는 말합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이 휘장이 뭐냐? 휘장! 바로 이 휘장이 자라고 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 뭐냐? 결국! 이 토저는 말하기를 성경적인 근거를 위해서 말하기를 뭐냐면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맡고 있는 이 휘장은 자기 자신 자아인데 결국 삶의 모든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자기 때문이에요. 평안으로 보자, 천국 가보자, 지옥 안 가고 싶은 거야. 지옥을 안 가고 싶고 천국 가고 싶으니까 자기가 저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뭐 막 평온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걸 모든 삶의 초점이 나야, 나. 이걸 가르쳐서 우리 박영철 교수님은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처음에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말은 고상하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바로 주인이죠. 그 삶의 주인을 네가 되라라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일을 싹싹 뽑는 그때부터 인간은 삶의 주인이 자기가 됩니다. 모든 게 자기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 포저는 말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보좌에 자기가 앉아있는데 이 인생의 보좌에서 자기 자신이 내려오고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의 보좌에 앉게 되면 이 사람은 드디어 어떻게 되냐 휘장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을 추구할 수 없고 그분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요? 임재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분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드디어 영적인 일에 투자를 하게 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좌 의자에 예수님이 오락하시고 여러분이 내려오시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의자에서 내려오면 훨씬 더 축복된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간다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주도하면 훨씬 잘 될 것 같지만 아니요 더 잘 우리의 최고의 승산이 되고 최고의 왕이 되고 최고의 리더가 되는 예수님께 우리의 왕권 우리의 주인 되시는 로드식을 내어보면 여러분 인생 주님 앞에 위대한 능력을 빌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 있는 뜻을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관심 갖고 영적인데 관심 갖는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